오늘 이제 저희들이 히브리서 5장 후반부에서 6장 저희들이 8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금요일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찬양 함께 우리 선교단과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내일 찬양대 찬양을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참 피 흘려 돌아가셨다. 바로 이것이 참 이 죄인,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죄인인 나, 나에 대한 유일한 참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것들이 좀 마음속에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막 그 지금 총선을 이제 다음 주에 총선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감추어졌던 그런 참 부끄러운 일들, 치부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우리 이제 민간 사찰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참 술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한 뭐 국회의원 후보죠, 후보가 이렇게 막말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신문에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그 민간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 그것을 주도했던 그게 누군지 간에 막 그런 책임이 있으신 분이 또 우리 교회와 관련된 그런 분이실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주 분노의 독설을 퍼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후보죠, 후보가 우리 낙곰수의 한 사람이 지금 이제 그 퍼부었던 그런 아주 막말이 있는데, 지금 뭐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그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뭐 많아서 정말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도저히 그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아주 악의적으로 막 개사를 해가지고 어떤 그, 그리고 또 축도도 이렇게 아주 막 그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그 가운 같은 거를 입고 막 그 저주와 조롱을 퍼붓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사실 그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교회를 향해 막말을 하고 있는 분이 이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 이제 교회 집사님이고, 그리고 또 저한테는 더 충격적인 게 그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 독설을 아마 퍼부었던 사람이 그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가장 복음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극동방송의 PD를 담당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그 정돈이 되지 않는, 어떻게 참 그 이런 정도까지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민간 사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숙명여 때 뭐 이사 그런 문제들, 그게 다 누가 있는가 하면 배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것도 보통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중직자분들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가장 교회,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목사님의 아들, 그리고 또 뭐 아주 복음주의적인 방송국의 PD 를 역임하고, 지금 어쨌든 나왔던 자료로는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마 우리가 다른 날 같으면 이제 오늘날과 같은 성금요일을 맞으면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그 고난,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거와 함께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뭔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은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함께 주님이 정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복종, 그 복종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저희들도 뭔가 다시 한번 좀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말씀은 이제 그 지금 저희들이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제목은 과연 우리가 전진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물러설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내드린 강의 안에는 이제 이 어떤 전진이냐 후퇴냐 라는 질문을 이제 영적인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영적인 문제와 관련을 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 5장까지 나오는 그 5장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설명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분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시고 여호수아보다도 더 탁월하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에게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우리 14절부터 이제 8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시다. 이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성경적인 하나의 그 배경, 그리고 성경적인 기초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느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인물을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설명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에 이야기했죠. 내가 지금 해야 될 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첫 번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조금 이렇게 강도가 세지만 첫 번째는 무지라는 문제입니다. 무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듣는 것이 둔하다, 둔하다라는 말은 게으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일을 그들이 게으르러 했기 때문에, 게으르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참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것은 믿음 생활한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뭐 20년 이런 세월이 지났으니까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기본적인 가르침, 그것도 그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히브리서를 이제 한 주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아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보다 참 어렵다. 이제 그렇게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 계시록은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부터 아마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부족 하나만 나누는 이 내용이 제 속에 조금이라도 정돈이 되는데 저한테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정도라도 표현을 하는데 저한테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히브리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그 당시 성도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젖은 먹을 수가 있었는데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신들의 지각을 사용을 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 주일 설교 듣는 것 말고 본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그 말씀을 좀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쉽고 자기 입으로 쉽고 그리고 그것에서 뭔가 우러나오는 맛을 자기가 느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런지를 스스로가 조금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걸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 내일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다른 거는 몰라도 스스로 지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해서 그것을 자기 입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 되면은요, 목사님 아들이든 아니면 교회 중직자든 이거 안 되면 좀 표현이 죄송한데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 차별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씹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역시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참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짜증이 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짜증이 많으냐?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스스로 씹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이 엄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냥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냥 다 해버려, 다. 그냥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냥 그 순간에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이야기, 그냥 그런 것만 자꾸 설교를 통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다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젖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교역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도 목회자지만 제가 참 아직도 하기 힘든 말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저에게 순종하십시오. 아직도 저는 이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맞는 교훈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이거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 목사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서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요청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야기에 순종하시면 돼. 그런데 그것이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이게 쉬운 말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한번 모르겠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렇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교회가 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잘 듣고 순종하면 저 좋은 목사가 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느냐? 머리 대신 주님께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부딪혔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열심이 그들에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둔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6장 1절부터는 같은 맥락이지만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여기 초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가르침, 그 도의 초보를 버려라, 버려라. 그 어떤 도의 초보는 무엇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들. 특별히 당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있었고 예수님의 세례도 있었고 여러 이교적인 세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들. 그리고 나아가서 안수. 안수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성직을 임명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안수에 대한 것,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또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성숙입니다. 성숙. 바로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그 가르침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뭘 버리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스스로가 판단해 낼 수 있는 그런 성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면서 사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내용이,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신학교에서 우리가 한 시간 수업 받는 것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강도가 그 정도로 셉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새벽에 다루는 내용들이 웬만한 신학교에서 지금 한 시간 다루는 내용과 맞먹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 배우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는데 가장 열심을 내는, 그래서 다른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야 도대체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무엇이 있길래 이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저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꼭 너희들은 보니까 말씀에 미친 사람 같다, 그 이야기 들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 그들은 누구냐? 그 책의 사람들이다. 그 책, 성경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에 있던 그 성도들이 그 당시 별명이 뭔가 하면 저들은 누구냐? 그 책의 사람들이다. 그 책을 익히고 공부하고 배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것이라면 죽음까지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고난 성금요 우리가 심야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기본적인 가르침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를 성숙시키고 영의 양식을 먹여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성숙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 말씀부터는 또 한 가지의 위험성입니다. 이거는 참으면 성경 가운데 가장 두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배교의 위험성입니다. 배교의 위험성. 이것은 특별히 1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라든가 유대주의의 그런 핍박에 의해서 무엇을 요청받았느냐, 요구받았느냐, 돌아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라는 요구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배교의 위험에 그들이 놓여졌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배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빛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하늘의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선물과 은사를 맛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성령의 그 어떤 놀라운 역사하심을 본인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뚫고 들어옵니다. 그 내세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맛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입니다. 빛을 받습니다. 성령의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 이거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강력한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고도 그것을 가지고도 6절 말씀에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여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잠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배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가 이방 종교에 돌아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교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현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욕을 보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침을 이제 정리합니다. 세 가지 영적인 문제, 무지의 문제, 미성숙의 문제, 그리고 배교의 문제. 이것들을 이제 가르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그런 너무나도 좋은 채소, 열매를 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을 경작하고 가시와 은근기를 제거해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도움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시와 은근기를 내면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자신을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좋은 채소로 대표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그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와 은근기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지각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씨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것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선생,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뜻에서 말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공부를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어떤 그 어떤 미래는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이 훈련, 이 행동이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이 한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가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똑같아집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볼 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많은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부식이 되는 것 같아요. 부식이 되고 정말 이것들이 뭔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지각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도의 기본적인 것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정말 성숙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마음에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힘든 거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목사님 누가 떠나갔습니다. 또 누구에게 또 상처를 받아서 떠나갔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물론 소수지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말을 조금 과하게 하셔서 또 한 번이 떠나가고 또 이렇게 하셔서 실망해서 떠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건 엄연한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서 점점 성숙해지면 저는 믿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소문이 들릴 겁니다. 목사님, 저분이 또 새로 오셨어요. 또 저분이 또 회복이 되셨어요. 왜? 무엇 때문이죠? 물어보면 그 집사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은혜로 성숙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마음을 풀으셨어요. 그분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또 저곳에서 목사님 저분도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분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복된 모습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저분도 돌아오셨습니다. 저분도 회복이 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우리들 중에도 낙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먼저는 우리들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채소들을 우리가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가시와 은근기를 내는 그런 잘못에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서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성찬식을 시작하게 될 텐데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조롱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성숙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무지하기도 하고 우리들 주위에 배교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고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꿈, 주님의 소망, 주님의 열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꿈,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열심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온전히 부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열심, 주님의 이 뜨거움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땅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시기를,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